네, 안녕하십니까.
미북 간의 갈등이 또다시 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이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최근 발언이 이런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양측의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미국 즉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좀 보게 되면은 그 배경에는 그 북한 인권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더욱 이제 즉각적으로 아마 문제가 됐던 것은 소니사 해킹 이것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돼 왔고 따라서 이러한 북한 정권이 결국 이제 붕괴할 것이다. 그런 것은 이제 평소에 제 생각에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에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었다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러한 북한은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 즉 정부의 유익을 통해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아마 앞으로의 미국의 정책을 갖다가 반영한 그러한 발언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죠.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절대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든가
네.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 계속 압박적인 정책을 추구하니까 이런 그 압박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수장과는 대화 안 하겠다라고 이제 감정적 굉장히 인신 공격적인 그러한 그 이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서는 지난 한 20년 동안 북한과의 그 협상이라든가 이행 과정에서 겪었던 피로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불신이 결국 반영된 거고 북한으로서는 이제 좀 급박해진 상황이죠. 북한이 되게 이렇게 좀 강한 언사를 나올 때는 되게 그 고립에서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북한 측과 대화 의향을 보여서 관심이었는데요. 결국 기대했던 양자 접촉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무산된 이유를 놓고 미국과 북한의 얘기가 다른데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입장을 가져왔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그 의지를 행동을 통해 보여준다면은 언제든지 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걸 항상 그 같은 입장을 취해온 것이었고 뭐 무조건적인 대화로의 복귀의 입장은 얘기 안 한 것이었죠. 그나마 언론 보도 일부 추측에서 나왔듯이 뭐 북한에서 주장하듯이 뭐 평양에 오는 걸 초청을 했는데 거부했다라는 것은 미국으로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사실상 그 북한이 어떠한 비핵화의 조치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뭐 평양을 방문해서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측에서 북한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비핵화에 대해서 확신을 갖을 만한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대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뭐 계속적인 대화 모드를 한번 좀 취해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고립이 돼 있고 아마 미국이 계속 이제 그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처럼 보이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좀 이러한 제스처를 한번 취해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김 대사가 막 베이징을 방문했던 주요한 것은 역시 일본에서 있었던 한미일 3자 협의 이후에 결국 육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게 중국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한미일 3국이 어떠한 것을 협의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지
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갖기 위해서 북경을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본격적인 육자회담은 아니더라도 양자 접촉은 네. 혹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좀 양자 접촉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에 확실한 보증 없이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베를린에서 모였거나 해서 약간 그 양자 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과거에 2.29 합의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두 가지 그런 접촉과 합의에서 북한이 다 그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또 한 번의 양자 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데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끌어 봅니다. 따라서 네. 양자 접촉의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렇게 그 전망이 어려워 보이는데, 네. 다음 달에 있을 연례 미한 합동 군사 연습 K-리졸브 네. 훈련, 앞으로 이게 네. 이 훈련이 미북 관계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뭐 새로운 훈련이 아니지만 항상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Q-리졸브 훈련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그 레토릭이 좀 강해지죠.
네.
전쟁 그 연습이다. 그리고 또한 전쟁 준전시 상태로 되게 이제 북한이 몰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느 정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라고 할 적에는 대개 한 달 이후에는 보통 다시 대화 모드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제 과연 이 키리졸브 훈련 이 흐름에서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예를 들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상당히 더 긴장 국면을 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일단 그 수사적인 차원에서의 그 긴장이 좀 고조됐다가 좀 다시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적에 뭐 그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아마 계속 좀 원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에 군사훈련을 잇따라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건가요?
대내적인 것도 있고요. 대외적인 것도 있겠다고 봅니다. 일단 대내적으로 일단 그 군에 대한 그 사기를 계속 진작시키기 위한 그 결속을 좀 다지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이 대외적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군사 능력을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군 내부의 결속, 충성심을 더욱더 결속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대외적으로 볼 적에는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일단 군사 훈련을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좀 긴장감을 고조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그 좀 외부, 한국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좀 그 압박을 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그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화라든가 이런데 미국이나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 대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군사 대결 하겠다라는 그런 압박 전술로 가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려는 움직임, 이것을 네.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초기에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러시아가 나름대로 이제 그 높은 유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로 밀착했다는 것이 사실상 러시아가 북한의 후원국으로서 중국을 대체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네.
그런 걸 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는 했지만 결국 지금 실패한 시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을 대신해서 북한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러시아를 잡았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볼 적에 대결 구도로 가는 걸 염두에 두었다고 보겠죠. 그러나 지금 그 구도가 이제 엉망이 된 상황이 된 거죠.
네.
러시아가 워낙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러시아 자체가 뭐 국가 부도 사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적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결국 북한이 의도했던 그 대미 북러 공조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결국 이제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항상 과거에 그랬듯이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이렇게 스윙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었다라고 해석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이나 네.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대형 도발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이제 합리적인 우리 서방 국가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그런 판단하는 나라라면은 핵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북한의 행동이라는 건 상당히 좀 예측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발사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핵 실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북중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고 북한을 두둔해 줄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매우 없다. 이분 저기 말하자면 러시아 자체도 북한이 핵실험한다면 북한을 두둔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핵실험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네.
그러나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경우는 뭐 이 과거에 그랬듯이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 시험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이중적 목적을 갖고 시험을 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네. 장거리라기보다는 작년에 그래왔듯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서 그 긴장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만약에 북한이 한다 하게 되면은 어떤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15년 후반부에 갈수록 그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 후반부에요?
네, 올 후반부에 좀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개 이제 그 북한 핵실험이 이렇게 3년 주기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6년, 2006년, 2009년, 그다음 2013년, 그럼 이제 3년을 더하면은 2015년 말이나 2016년 경 기술적인 네. 그런 진전 속도를 생각해 볼 적에 그 정도 시기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전 상태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최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미국에 대한 비방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과 앞으로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등에 대해서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위원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